그리스도의 법, 법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 주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남아 있지만 70년대, 80년대 대학가에는 이른바 그 의식화를 외치면서 공산주의 막스 이론도 주장하고 또 자본주의 폐단도 또 비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충돌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죠. 그들이 뭐 옳은가 그른가 저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의식화되었다라고 이야기 주장했던 자기 자신들 주자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보면 정치나 사회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일하고 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와 이념 또 지식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긴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어떤 의식화되었던 것들이 삶으로 체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식으로 이제 말해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생명의 지식이 성육되지 못한 것이죠. 육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체현되지 못했다, 또 체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성육되어야 하는지, 내 몸으로 성스럽게 나타나야 하는지, 체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우리의 도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좀 주지해야 할그 초점은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몸이 과연 무엇인가? 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몸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뭐 굉장히 멋있는 그 이제 외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도 상당히 고급 부품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연결되어 있고, 이제 정말로 아주 최상의 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운전을 잘 못하면 이 차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과 모든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이죠. 운전자가 서툴러서 이리쿵 저리쿵해서 찌그러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100km도 갈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20km, 30km밖에 가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까지 요구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비추어지듯이 몸으로 사는 또는 몸으로 표현되는 뭐든 말로도 그렇고 표정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습관으로도 그렇고 행동 양식으로도 다 드러나는 그런 삶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몸을 굉장히 인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썩고 사라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다시 입고 영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몸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후 세계 부활 이후에 입을 그새 몸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뭐 거기에서 모든 뭐 합리주의가 나오고 뭐 사양 철학이 나오고 뭐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고와 정신 세계가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정말로 이것은 인간 조건에 너무나 큰 필수이죠. 그렇다고 해서 몸이 덜 중요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몸이 합체가 되어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투명하게 안과 밖으로 다 나타나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인간의 몸은 그 영혼과 정신을 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또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몸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신약성경이 어떻게 몸을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몸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라도 좀 번거롭게 여기지 마시고 방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몸의 요소가 다 흙의 요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뭐 철, 인, 뭐 수소, 탄소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원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지어 물질로 지어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나름대로의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그 잠재 에너지는 이제 변환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더 활성화되고 더 고차원적인 그런 에너지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나무라는 물질. 자, 나무라는 물질은 무언가 자기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태우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타면은 화력이라는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 잠재 에너지가 화력이라는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다 소모되고 나면 이제 나무의 그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원자의 핵이 깨어지면 다른 핵까지도 연쇄적으로 깨어버려서 정말 포도 하나 안에 있는 원자들이 깨어질 때 원자력과 같은 정말 가공할 만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원자 자체는 그 잠재가 얼마나 잠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원자력으로 폭발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물질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변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옛날에 재료공학과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질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과 정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어질 때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몸으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었고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또한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는 그런 몸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는 그 몸이 바로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관건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사람의 몸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과 선과 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간파한다라는 것은 영혼과 정신세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입력된 진리가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몸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진리의 내용과 감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몸으로까지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인격의 중심입니다. 지성이 아니고 감성이 아니고 의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감성이 우리 인격의 중심에 있으면은 몸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뭔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염려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성품 참 좋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 있는 속사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착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성품을 이야기하죠. 성품은 지성과 감성,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로서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말하자면 내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길들여졌는가, 그것이 성품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도, 남의 속도 볼 수 없죠. 자신의 속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참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코 남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 착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한테 기분 좋게 해줄 때는 착하죠, 물론. 그러나 착하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뭐 글을 한번 올려봤더니 예상치 않게 뭐 비난과 공격성의 글이 막 댓글이 막 달아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이제 점점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이제 참지 못해. 그래서 이제 막 또 거기다 또 댓글을 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반대 상황으로 어떤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했다, 또 인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은 몸으로 나타낸 바로 그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평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겐 매우 너그럽고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어떤 거친 행동, 그리고 말, 어떤 뭐 냉정함, 뭐 쌀쌀함, 무관심, 무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왜 이렇게 착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의 이 착한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또 원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가끔 까칠하게,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문제지. 아유, 얼마나 사람이 착합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까칠하게 나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고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또 한 번 도전해보고, 그죠? 또 한 번 일어나서 또 한 번 나아가보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이런 평가, 자기가 난 참 마음이 착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는 성화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조국에 마음 바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몸을 바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는 살았을 때 나는 마음으로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몸으로 산 것이 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또 융화시키고 또 잘 성화시켜서 그것을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래서 몸을 잘 길러내는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그 지성이 쌓이고 또 내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감성이 막 자극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식적인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대한 공허감만 커지고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봉사와 섬김과 참여와 배려와 도움 이것을 강조하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훈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성, 자가도 됩니다.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가도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 충분합니다.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감동, 자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얼굴이 막 밝아지고 그리고 뭐 새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정도로 감동받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성과 감성을 붙들고 지배하도록 하는 의지는 강렬할수록 좋습니다. 이른바 요즘 우리가 부르는 의식교인, 의식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다소 체계적으로 입력된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아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 지성 위에 예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지침이 커지는 사람들, 의식교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의식교인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한번 무언가 겨냥해서 뒤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교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비꼬아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는 이런 의식교인들과는 반대로 신앙의 어떤 신비로운,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 신비가 뭔지는 잘 몰라도 감성적인 터치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다. 그분이 내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사랑에 막 감격하고 울고 그리고 내 몸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사랑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서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정말로 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마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 혼자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에 그냥 안위하고만 있다면 그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은 반의 반도 못 간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려워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몸의 훈련에 대한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맛보는 그런 환희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지가 주관하지 못하고 지성과 감성에 휘둘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아는 게 많으면 얼마나 많고 느끼는 게 많으면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세 신학의 중추적인 그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12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 있었습니다. 신학 대전을 이루었죠. 그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 대학조도 그러하고 19세기의 자유주의와 싸워서 정말 그 복음의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것들, 파워풀한 것들을 기독교 교의학이라는 그런 책으로 2만 페이지를 서술한 칼 바르트라는 그런 지성적인 신학자도 기독교의 모든 지성을 소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못하면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2만 페이지 되는 이 기독교 교회학을 들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칼바르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독교에 대한 모든 지성을 소유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훌륭하게 신앙을 가졌던 그런 신학자들도 자기들의 지성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외에 필요한 게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뭐 몇 편 설교 들을 수 있겠죠? 한 달에 책 한두 권 정도 읽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면 굉장히 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지성으로는 기독교와 교회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 한두 구절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의지로 몸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훈련으로 정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추어진 자리에서 향방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자, 어떤 배가 난파당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자리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또 육지가 저기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 하고 두 시간 합니다. 자, 한 시간 하고 두 시간 수영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시간 수영하고 난 다음에 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수영 안 해도 돼 이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정지한 자리에서 육지에는 다다르지 못하는 건 분명한 일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꼬르륵 이렇게 빠져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깊이 안식 아닌 휴식을 취하게 되겠죠. 육지에 닿을 때까지 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로 몸의 물질의 특성상 에너지로, 다른 에너지로,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로 전환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본질에 관한 아름다움을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몸으로 표현해내는 그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몸의 훈련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 지성과 감성으로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약 성경이 저작될 때쯤 과연 세상은 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신약 시대 뭐 그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적히던 그 당시는 아마도 인간의 몸에 대한 가치가 가장 극대화돼서 경시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선두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은 몸의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감옥 정도. 이 고귀한 영혼을 억누르고 고귀한 영혼이 활발하게 무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몸,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즉 죽음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수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철학 위에 서양의 철학과 사상과 역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가졌던 철학의 근본, 영혼과 몸은 별개의 것, 즉 이분화되어 있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가 어느 영역에서나 많이 성행하고 활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들도 이분법적인 영향에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나를 자꾸 갈라내는 것을 습관처럼 좋아해요. 이것이 두 개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두 개 뭐가 더 좋으냐? 그걸 항상 따지고 싶어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뭔가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은 통합적입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치되어야 된다. 일치되어서 영혼과 몸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누가 보아도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고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보면 몸에 대한 숭배가 나타나죠. 육체미, 몸을 가꾸는 일입니다. 온몸에 막 문신을 합니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몸에 뭐 주렁주렁 매다는 것이 이제 뭐 풍성해지다 못해 이제 배꼽까지 이제 뭐 매달고 뭐 그러죠. 그 몸을 꾸미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에 인간의 그 몸에 이토록 근육의 비중이 컸었던 때는 없었대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은 몸을 바르게 생각해서 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몸을 가꾸므로써 자기 삶에 자랑거리를 자랑의 목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몸이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은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길이고 도구이고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것이 내가 인생의 가치를 많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큰 착각이라 이 말씀이죠. 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바울은 몸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어떤 사조에 대해서 파격적인 그런 그 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바울의 이 몸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결하면서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만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쓴 건 다 아시겠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포괄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상들을 이렇게 잘 담아놓은 체계화해놓은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다른 서신서들은 그 교회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복음의 어떤 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복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고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이슈들을 총망라하면서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축복의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1장에서 8장까지 서술을 합니다.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서술을 하면서 3장 21절에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그 전환점이 되는 그 구절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4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퍼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5장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구체적인 측면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측면을 6장에서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 죄에 대한 성질과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7장에서 서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기독교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맺고 있는 그 8장 11절의 구절을 보게 되면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영혼도 살리시리라가 아니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들으면은 소리 지르고 막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굉장히 모멸적인 말이었거든요, 당시 사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보세요.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계가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완성되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 이렇게 피조계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면서 8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구속, 몸의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의 기초는 인간의 선함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몸의 구속에 대한 완성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를 외치는 것이 8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8장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게 될 것은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을 죄의 세력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막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몸이 죄에 붙들려서 몸의 그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거듭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이 지체라는 말도 몸입니다. 그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드려라, 영혼을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고 몸을 드려라 이런 말이죠.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모험을 거신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더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는 방식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그냥 선택하기 골치 아프게 하시고 우리 골탕 먹이시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존중하시는 정말 그 높으신 뜻,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주신 이상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은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인간 조건 미달입니다. 그런데 역시 인간은 애초부터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 현혹된 것을 자, 그 자식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듣고 알았겠죠. 그죠? 가인과 아벨 이하로 다 듣고 알았을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 뱀의 말에 현혹됐어. 그 말을 들었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 다 그 안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은 한 번이라도 다 상징적으로 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원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만 지어서 그것이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이런 교리적인 설명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내가 뱀에게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타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의 세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죄의 세계는 처음에 맛볼 때 어떨까요? 달콤하죠. 쾌락을 주니까요. 뭔가 만족을 주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세계의 맛을 보고서는 계속해서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현실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긴 시간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내가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 부분을 찔렀습니까? 그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정당성 있게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자유의지를 뱀에게 바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죄를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원죄를 짓는 자이다. 그 죄를 짓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무지막지한 정말 죄에 대해 죄의 폭발적인 그런 자세와 말과 그런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지고 위축되고 죄의 쓴맛을 본 그 마음에 물들게 하고 후회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하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받은 모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소원이라는 것은 정말 어둠 속에서도 거침 속에서도 폭력 속에서도 나는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청명한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정말 있어야 된 있는 그런 소원의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상적으로 무슨 현혹적인 말 유혹의 말 이런 것이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이제 타협하고 그것을 대하고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때일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뱀의 세력, 죄의 세력을 멸망시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주의 은혜가 어떤 죄의 세력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날 수 있고 부끄러움과 후회는 다소 남을지라도 지금 주님께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과 자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 소식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약속 위에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실천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직도 여기 있네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핵심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영혼과 정신이 몸과 일치되어서 몸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몸으로 드리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또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을 발견하고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께 몸으로 드리는 믿음의 삶 이루어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